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시험을 준비하는 7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찔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하는 7단계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 가서 해야지입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해야지입니다. 세 번째는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졸리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이번 시험만이 시험이 아니고 다음 시험도 있으니까 그때도 잘해야지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벌이다가 패하게 됩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필요 없다는 그 정도로 작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36명이 전사를 하고요.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뜻밖의 결과였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염려와 걱정,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를 해버리면 그 소문이 날 것이고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얕보고 덤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실패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운다면 우리 삶에 있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온전히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실패가 도리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기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나는 성공만 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자체가 실패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는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실패를 실패로 받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더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를 한 대가 새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 몇 개의 모델을 만들었다가 부시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200대의 모델을 만들었다 부신다 그럽니다. 신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매년마다 3만 개의 소비자 관련한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 80% 이상은 실패하고 만다 그럽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예전에 그 클리어 콕이라고 기억하시면 크리스탈 콕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콜라가 검은 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연구를 해가지고 콜라에 있는 색을 빼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콜라가 아닌 줄 알고 아무도 안 사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는 자전거를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그 경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것보다 실패 후에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그 실패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실패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실패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시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오늘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7절에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시작한 전쟁인데 여호수아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해서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멸망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 내용이 적고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영광이 나타난,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하고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의 원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일 것이야? 뭐 때문일 것이야?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실패의 원인과 또한 실패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네가 실패한 거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원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다 들으시고 이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이 내가 일으킨 것이고 내가 보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심치 말고 이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주할 때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관계를 돌아보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더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못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동안을 이 사람은 누군가를, 자신의 실패를 누군가를 탓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빨리 집어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상황을 막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탓할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2절부터 나오는 내용, 우리는 6절부터 봤는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금방 왜 이 전투가 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성이 작기 때문에 전군을 데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3,000명만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이 그만큼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패할 때, 그 실패하기 좋은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큰 것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은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쉽게 다가오는 방법은 네가 그만큼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네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요만큼은 잘못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잘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는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사기입니다. 근데 구약의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징계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럼 또 축복 내리시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큰 띠임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범죄하고 그것으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축복받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처음부터까지 다 의지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크든 작든 다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오하이오주에서 사업을 하는 스탠리 팸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로 한다면 너는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세니펨이라는 사람이 회사 등록을 할 때 회사의 그 주인 있잖아요. 프레지던트를 누구라고 썼냐면 하나님이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해서 평생 월급 받으면서 그 회사를 운영했대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처럼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장님이시니까, 주님께서 회장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이 회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나는 종업원이니까 결정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결국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대로 월급을 받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은퇴할 때 그 사업체를 사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실패는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인 죄였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죄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출애굽한다면 광야를 헤매다가 1세대가 다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한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 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을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했고 그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 외의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간이 욕심이 나서 바친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태워야 될 것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갑니다.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야 될 그 모든 물건들을 태워야 될 것들과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될 것들을 그 사람이 탐이 나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태우라는 것도 태우지 않았고 하나님 전에 드리라는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탐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을 탐해서 훔치면 그것이 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넘어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취하였고요. 속여서 취했고요. 도둑질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불순종한 죄까지 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일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십일조 내라 그럽니다. 십일조는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 뒤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라기선 얘기하죠. 너희가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근데 많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 거를 건드려 도둑질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도둑질을 하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이사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왜 같은 날 동시에 부부가 죽음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져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것을 다 제어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13절과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서 멸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제하여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서운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뽑아서 제거하랍니다. 돌로 쳐 죽이고요. 시체를 불로 태우는 극형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영적 범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범죄되면 전체 공동체를 침체하게 되고 침체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 놔둔다면 여러분 모든 공동체원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룩한 공동체에 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에 될 교회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돌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면 그 병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어해버린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농촌 마을에 정말 이 아주 좀 무식하고 난폭한 농부가 하나 살았습니다. 그 아내는 신앙생활을 참 독실히 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겠다고 아내가 나갔는데 밤늦게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뿔이 나가지고 아내를 잡으러 교회를 갔습니다. 옛날이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촛불 켜놓고 부흥회 하던 시절이라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 같은 사람이 맨 뒷좌석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내려가서 밖에 나왔는데 어둡잖아요.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팼답니다. 한참을 두들겨 패다가 소리가 이렇게 막 지르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 소리가 아니라서 또 사람들도 막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와서 부흥회하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를 때린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제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 나아가는 부인을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제안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 두들겨 패고 뭐 이런 엄청난 큰 실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그 개인의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가니아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니까 개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모르셨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은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셨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까지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족속이 뽑혔어요. 유다족속 가운데 세라족속이 뽑힙니다. 지파를 구성하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세라 가문이 뽑힌 거예요. 점점 자신으로 좁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간의 생각에는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 어떻게 내가 뽑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실수를, 그 실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가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아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그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된 거냐? 자복하라 그럽니다. 행한 일을 구하라 그럽니다. 이때 아간이 자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자기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불사해야 된 외투를 취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금과 동철기구를 자기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훔친 것과 자녀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골골짜기에 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실패를 통해서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끝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 지금 입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한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숙할 기회, 정말 성결할 수 있는 기회, 삶의 질을 회복하는 기회,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성공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요,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텍사스에 있는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네가 우유를 얼마나 쏟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유명한 장군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전투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장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독립 전쟁 중에 워싱턴이 지휘한 전투의 3분의 1을 패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전투를 이겨가지고 결국은 독립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겨서 이 사람은 전쟁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맨날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패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시다면 그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정말